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간증집은 실패에서 성공을 체험한 내용이거나 중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내용 또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증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병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것인데 이분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고통 속에 부르는 아가입니다. 2005년 8월에 이분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정리를 한 뒤에 휴대폰 전원을 켰는데 그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형부 전화해. 언니가 병원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 그 메시지는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셋째를 낳고 이틀 만에 젖을 먹이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에 성공해도 식물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의사의 말대로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뇌는 살아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신경 조직이 마비되어서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가락과 눈썹으로만 의사소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3년이 지난 뒤 또 이분의 아내는 전기장판 누전으로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는 일이 엄마에게 뽀뽀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뽀뽀 10번이라고 외치면 아이들은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면 엄마는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가끔은 엄마에게 재밌는 이야기 5개씩 들려주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이들을 엄마 곁으로 오게 해서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첫째는 엄마 오른손을, 둘째는 엄마 왼손을, 셋째는 엄마 얼굴을 만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아내와 함께 나아갑니다. 아내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도 있고,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데 만족하는 삶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만족자로 살아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보내준 헌금에 대한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그 인사말이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 감사의 인사말이 참 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단 한 절로 끝내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6절, 7절에 두 절로 끝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과 바른 삶을 사는 가르침도 8절, 9절, 두 절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감사 인사는 11절이나 기록합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한다고 했다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0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하더니 11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4절에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고 하더니 17절에서는 다시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게바, 즉 베드로는 아내를 대동해서 사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역비를 후원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합당하고, 양떼를 치는 사람이 그 젖을 짜먹는 것이 당연하듯, 당시 사도들과 순회 성경 교사들은 한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때에 여비를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여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은 혹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호칭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깊이 생각하는지 금방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거나 또 그러한 것을 기댄 적이 없고 그들에게 그렇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자비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도 표현하고 신앙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후원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예전에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냈고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따뜻함과 지혜로움은 자기들이 돕고 싶은 때에 자기 마음대로 도왔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도움이 필요할 때를 맞추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2년 동안은 가택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집세도 내어야 했고 재판 비용도 부담해야 했고 또 먹고 사는 것도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막 짓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은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로잔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피난처라는 뜻의 라브리가 있습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는 1955년에 그 미국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에 의해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영적으로 몹시 피폐해 있었습니다. 셰퍼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당시 제네바 국가교회에 소속된 그 목사 60명 중에서 두세 명만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브리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브리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을 때 셰퍼 목사님 부부는 집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건물 구입비와 행정비를 다 포함해서 7,366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두 달 안에 꼭 있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브리의 생활과 사역에 그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가족들의 생활과 찾아오는 사람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한다입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157개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의 헌금은 225달러이고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은 1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모아진 헌금의 액수가 7,343달러였습니다. 7,343달러 30센트였습니다. 나중에 결산했더니 예상 비용 7,366달러에서 조금 덜 들어서 다 쓰고 나니까 딱 3달러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을 사는데 쓰라는 헌금은 단 한 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나자 주말마다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후원금을 보내게 했고 라브리에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크게라는 부사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바울에 보내준 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후원금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그 후원금을 보내준 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로마 감옥 안에서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부족한 것, 불편한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도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가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외에 또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궁핍과 가난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연복궤에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지만 과부는 동전 두 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해서 문화생활은 꿈꿀 수도 없고 옷 하나 사는데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가 네다섯 명이 되어서 인데 살고 있는 집은 방이 두 개밖에 없어서 밤에 잘 때는 남자와 여자로 갈라서 자는 집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여력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이 과부는 절대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피,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할 정도로 또 마른 흙을 먹어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은 자기 속에서 필요한 적절한 양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외적인 양이 작을 때는 그것을 크게 여겨서 자기 속에서 충족시키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 양이 많을 때는 그것을 적게 여겨서 자기 속에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속이 아주 강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자족은 당시 스토아 학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을 다 배제해야 자족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이 상관없어요. I don't care였습니다. 컵이나 그릇이 깨어져도 I don't care, 상관없어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짐승이 다쳐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다쳐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기만 하면 자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족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분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운 것 두 가지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첫째로 비천의 처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다.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가난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의 상황에도 그것을 모자라다고 여기지 않는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풍부함의 처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다.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부름이나 풍성함 속에서도 그것을 자기 속에서 적절하게 맞추는 자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함에 처하면 비굴해지기 쉽고 자포자기하기 쉬워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또 풍부함에 처하게 될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풍부함 때문에 자기에게 넘쳐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고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부분은 비천에서 벗어나서 풍부에 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기만 하면 자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신문 기사에서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두 영국 소년 소녀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마이클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은 19살이었던 2002년에 97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65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후에 그는 화려한 인생을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꿈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꿈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당첨금의 40%에 가까운 400만 파운드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돈으로 대저택과 레이싱카 를 여러 대 샀습니다. 그때부터 음주, 도박, 매춘에 빠져 살았고 마약에도 두 차례나 손을 대어서 교도소를 두 번이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복권 당첨 8년 만인 2010년 2월에 파산되어서 실업수당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비스킷 공장에 취직이 되어서 주당 204파운드, 약 35만 원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칼리 로저스는 16살이었던 2003년에 187만 5천 파운드, 약 32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칼리는 영국 역사상 최연소 복권 당첨자였는데 10년 동안 그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나서부터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직장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으로 저택과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고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쇼핑, 성형수술 등으로 낭비했습니다.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고 자살도 세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2,000파운드 340만 원이 통장 잔고 전부이고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노인 간병을 하면서 간호사가 되는 길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족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풍부가 이들의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혹 이 이야기를 듣고 10년 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돈을 펑펑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속이 많이 병드신 겁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이 생기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100만 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땀을 흘려서 번 것과 그저 생긴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버는 것이 아니라 생기기를 구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사도 바울이 풍부를 경험한 누린 것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문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잃었고 유대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의 배고픔과 궁핍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두 번의 배고픔과 궁핍은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배고픔과 궁핍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생과 투옥, 매맞음, 죽을 뻔함은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맞을 죄를 지었을 때 최대한 40대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다 보면 몇 대를 때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대를 빼고서 때렸습니다. 곤장을 치다가 혹 한 대를 더 치게 되더라도 40대를 넘기지 않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안매 39대는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최고 최악의 숫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냥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늘 잠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을 때도 푸지기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궁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한 때나 궁핍한 할 때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결을 배우다는 말이 헬라어로 뮤에오인데 이것은 옛날 신비 종교에 그 입문해서 비밀 지식을 전수받을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입을 다물다에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 음식을 만들 때에 특별한 맛을 내는 방법이나 또 장인이 작품을 만들 때에 특별한 방법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부분은 수제자와 같은 사람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비밀리에 불러서 작은 목소리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를 경험할 때나 궁핍을 경험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속삭이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아, 힘들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입니다. 혹시 삶에 배부름과 풍부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족을 넘어서 자만이 되지 않게 하십시다. 배부름과 풍족함, 풍부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그 풍부함과 배부름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내가 함께하는 것은 영원한 풍부함이고 영원한 배부름이란다. 혹시 또 삶에 궁핍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나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자람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풍부함과 배부름을 그토록 간구했는데 정작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해주었던 것은 배고픔과 궁핍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궁핍과 배고픔은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을 경험하게 하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풍부함이나 배부름, 궁핍이나 배고픔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풍성함이 언제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대부분 배고픔이나 궁핍함이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풍부함과 배부름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자족하는 삶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궁핍함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는 통로임을 인식함으로 자족하는 삶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